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 멜르데 섬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이건 본문이 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멜르데 섬에서 여러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참 뭐 그 당시에 뭐 원주민들이 무슨 이름이 있을까 싶지만 여튼 이분은 이름이 있어요. 보블리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추장, 족장 뭐 이런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근처에 땅을 갖고 있었겠죠. 그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마 잔치를 열어주든 잘 먹여주든 잘 쉬게 해주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주민들이었으니까 바울이 사용하던 언어들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헬라어라든 히브리어든 이런 언어를 쓰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히 머물게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됐을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제 결혼하셔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누구 사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했더니 아, 중국 사람을 사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어도 못하시고 중국어는 더더군다나 못하시는데 어떻게 사귀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가요? 참 신기한 일이다. 뭐 그랬었는데 아마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니까 좀 언어 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을 잘해주려고 한다. 또 가서 이것저것 손짓발짓 해가면서 아마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이 섬의 풍랑을 만나 여기 기착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라도 기쁨이 있는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8절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족장이었으면 이 아버지도 족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에게 자기 신분을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를 했겠죠. 근데 그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병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잔치를 또 열어줬던 것일 수도 있죠. 뭐 여튼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열병이나 이질 뭐 이런 게 나오면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암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열병이 걸렸다 하는 것은 이제 고열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면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근데 페니실린이나 기타 여러 약들이 발견되고 또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열이 나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이질도 오늘날에는 이게 흔하지 않은데 이질이 걸리면 어떠냐. 이질도 현재 실제로도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이 걸리면 격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질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이 190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도 몇몇 분들은 이질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보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뭐 전 한 2000년 전이니까 이질이 걸렸다. 이질 때문에 열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이제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질은 전염병이어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면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바울이 그런 지식은 없었을 것 같고, 여튼 가서 고쳐주려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안수하고 직접 손을 대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9절에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병자가 있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마찬가지로 안수해서 기도해 주었건 아니면 그냥 기도해 주었건 기도해서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 맨 마지막 결과가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대실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이곳에서 아마 겨울을 지내고 시간을 보내고 떠나는 것 같고 다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할 때에 배 안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분들이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냥 빈털터리로만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이분들이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 부분이 없어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기적이 나타났죠. 이 기적은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 나타난 기적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적은 언제 나타났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승승장구하고 밖에 나가서 막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붙잡혀서 끌려가는 호송되어 압송되어가는 죄수 신분에 불과하고 지금 뭐 쇠사슬에 묶여있던 다르게 결박되어 있건 저런 조그마한 늙은 죄수가 뭐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 가만히 보면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 앞부분에 보면 뱀에게 물렸잖아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해를 입지 않은 그런 기적을 첫 번 했고 지금 두 번째는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기적만 있고 말았다면 사람들이 바울을 우러러보았겠죠. 바울만 우러러보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두 번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바울이 참 대단하긴 한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결과적으로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거나 야속할 수도 있는데 결국 보면 모진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독사에 물리고 이런 고생은 온갖 고생은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혜택은 누가 받냐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다가 해를 당하지 않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블리오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섬 가운데 있었던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죽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몰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갖 고생은 바울이 했는데 은혜와 혜택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차피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건데 그냥 쾌속정을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부터 그냥 거침없이 중단없이 로마로 쭉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막 보란듯이 복음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 로마로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가면서 풍랑 만나 죽을 지경을 만나 막 독사에 물려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도대체 만나게 하셨나 왜 이렇게 더디가게 하시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셨나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만을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진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항상 이런 마음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삶이 굴곡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승승장구하고 참 잘 풀리고 이럴 때는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곳 굳이 만날 곳 만나지 않을 그랬던 사람들 그런 곳을 가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는 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록 나는 가난한 자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고 회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챙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들어누워 있었으면 여기까지 온 목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건이 갖고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만나서 먹을 것까지 포함해서 다 몽땅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는가? 바울 때문에 살게 되었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명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성취되는 걸 다 봤잖아요. 또 사람들이 어제 사건, 어제 보았던 부모님 사건도 보았잖아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멀쩡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적들이 있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죠. 부정적으로 시니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 배를 타고 떠날 때, 배 타고 떠나서 로마까지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 때문에 얻게 되냐면 바울 때문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이 로마까지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다가 막 바리바리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배 타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배 타고 가면서 사용할 것들, 그래도 좀 곱게 보든 믿게 보든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되었다, 그걸 다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에 가면 바울은 처음에 가이사라에서 출발할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이 많은, 그냥 건강이 쇠약한 그런 노친네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죄수 한 명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함께 여행을 했던 27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죽을 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저 사람이 막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결국 저 사람이 했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배 타고 오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도답게 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기도 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금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까? 내가 왜 보통 때 같으면 가지 않을 곳인 이런 곳에 가게 되었을까? 내가 보통 때 같으면 만날 필요가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런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현세에서도 유익들이 있고 또 내세에서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나건 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귀한 통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때건 어려울 때건 늘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은혜받고 살고 또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비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들도 바울을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부당해 보이고 또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들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건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을 닮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